먼저 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우리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구약에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좀 길죠? 이 말씀은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월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로 주시는 말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연결해서 한 시간 더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 2장 14절에 주신 말씀에 버가모 교회를 꾸짖으실 때 주신 말씀 중에 발람의 교훈에 관한 내용, 그렇죠? 너희가 발람의 교훈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처럼 교회를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끄는 죄와 거짓 가르침을 버가모 교회가 완전히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의 죄악도 올바로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예전에 발람의 교훈의 사건을 다시 돌아보게 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돌아보게 하심으로 지금 교회가 어떻게 죄를 다루고 거짓 가르침을 다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의 교훈의 사건에 관한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25장만 읽었지만 그 앞구절에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발람에 관한 내용과 그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사실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몇 장이에요? 2, 3, 4, 5. 거의 4장에 걸쳐서 이 발람의 사건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구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교회를 향해 그 발람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이 민수기의 4장에 걸쳐 알려주신 너무나 중요한 구원 사건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발람이 미혹한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가 물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을 따라가는 자들을 올바로 징계하지 않아 온 이스라엘의 교회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해요. 이것을 거울처럼 보여주셨다는 거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가 같은 죄악 속에서, 그죠? 죄를 다뤄주지 않고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데도 이렇게 믿던지 저렇게 믿던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교회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죠. 특별히 죄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죄는 그 자체로 머무르지 않아요. 내버려두면 자라가요. 우리 삶을 봐도 알 수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죄를 올바로 다뤄줘야 되고 특별히 이 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 가르침. 세상의 원리라든지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는 것. 내버려두면 그래서 각자 알아서 믿도록 내버려두면 교회가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진리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지 않고 그 거짓 복음을 내버려두고 그걸 따라가는 자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자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심판으로 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구약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발람의 사건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발람의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이 언제인가가 중요해요. 언제냐? 이스라엘의 2세들이, 1세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모세 빼고는. 2세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 거의 다 와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먼저 22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서 그 나귀도 나오고 말하는 나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람이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복주시는 백성을 발람일지라도 사단일지라도 뭐 거짓 선지자를 일지라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주신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 복준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시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부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 그죠? 발람과 발락 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5장으로 오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사실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만 언급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다 발람과 발락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못하고 이런 내용들만 나와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3장과 24장에서는 발람이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냥 놀라운 축복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25장으로 오면 이 계시록이 알려주는 사건의 배경인 25장으로 오면 우리가 어떤 현실을 기대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을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25장에 따라오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사건이 일어나요. 민수기 2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주신 이스라엘이 큰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사건이 따라옵니다. 그것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세들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을 범해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이 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1세는 광야에서 망하고 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2세가 1세보다 나은 걸로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 살펴본 적이 있어요. 2세의 죄악이 1세들보다 더 컸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보게 되는데 예전에 1세를 돌아볼 때 1세들의 죄악 중에 가장 컸던 죄악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들의 죄 중에 가장 컸던 죄, 그래서 가장 컸던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의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죠? 제일 많이 죽어요.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1세들이 행했던 가장 큰 죄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내렸던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1세들의 그 죄악을 보고 자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크게 임했는가를 알았던 그 2세들이 그들의 부모처럼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 그 죄악이 이전보다 더 크고 중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방금 읽었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왔는데 그 가나안 땅 가까이에 살던 모압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들의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보올이라는 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같이 먹었고요. 그리고 그 신에게 함께 절하고 그 신에게 속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 얼마가 죽었는지 아세요?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1세에 3천 명이 죽은 것에 몇 배가 죽은 거죠? 2세들 중에 거의 8배가 넘는 2만 4천 명이, 그것도 가나안 땅을 파로 앞에 두고 마침내 언약기업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까지 막아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것도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스스로 축복을 저버리고 심판의 길로 갔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계시록 버가모 교회에게. 유형교회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참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심판받는 경우는 없겠지만 유형교회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천국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우상에게 속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세상과 간음하며 우상 숭배하는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25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의 죄가 결국 그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로 자라갔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만들어준 제사상의 음식을 먹었고요.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까지 섬기고 그 신에게 속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우상 숭배의 죄로 자라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모압 여인들의 말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까지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방 여인들의 말을 순종해요. 그래서 방금 읽은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고 그 여인들이 내어준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였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여인들의 음행도 있었지만 음식도 한몫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죠? 가끔 메추라기도 먹었지만 대부분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만나가 그들의 생명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만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냐고 처음엔 감사했다가 무감각해지다가 결국은 만나가 지겹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왕을 섬길 때는 이런저런 음식을 먹었다고 하며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까지 했죠.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물이 없다고 버렸고 만나가 지겹다고 버려요. 우리의 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물만큼도 떡 하나만큼도 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제일 버리는 첫 번째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부터 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지. 그런데 모압 땅에 와보니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고 배부르기 위해 그 음식을 먹었고 그 마음속엔 하나님을 버렸고 결국에는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까지 하며 그 신을 섬기겠다고까지 갑니다. 제사상 음식 한 그릇에 행음을 하고 우상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버려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했던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기업을 버린 망령된 에서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찮으면 야 죽 한 그릇만 주면 내가 다 줄게.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눈앞에 보이는 언약 기업의 땅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인들.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며 지내왔던 이스라엘의 여인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뭐가 달랐을까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맨날 광야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모압 땅에 정착하며 자기들의 외모를 치장하고 살았던 그 모압 여인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을 보고 반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말을 따라 하나님 버리고 그 여인들의 신에게까지 속하기를 원해요. 꼭 이렇게 돼요. 나중에 솔로몬도 그랬죠. 이방 여인들하고 하다가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마구 섬기는 여자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요. 죄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예전에 어디에서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따라 이브가 아담을 꾀어 함께 죄를 범하고 타락했던 죄악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죄는 다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이브가 아담을 꾀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심판에 오게 했는데 그 배경에 누가 있었죠? 사단이에요. 뱀으로 나타났던 사단.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던 모압 여인들의 배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시작된 근원이 모압 여인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발람이라는 자였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축복하게 됐는데 발람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거짓 목자. 민수기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하고 거기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발람이 거기서 이제 저주하려는 뜻을 다 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발람이 다시 발락과 모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와요. 민수기 31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부올의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따라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긴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 연병의 심판이 여호와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임했다. 그런데 그때 모압의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했다고 합니다. 발람이 원흉이었어요. 발람이 다시 불의의 싹스를 얻으려고 꾀를 내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발락 왕한테.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이제.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발람은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주신 백성을. 그런데 계속해서 계략을 꾸며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범죄케 했다는 거죠.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바로 악한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미혹하여 죄를 짓고 심판으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단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종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았다는 거죠. 물론 근본 죄의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어요.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했죠. 아무리 사단이건 발람이건 미혹을 할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어서 비록 발람의 계략으로 시작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큰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야 됐고 그 안에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령들 중에 바알에게 속한 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연병이 온 이스라엘의 진에 돌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 죄를 다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여 연병이 돌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너희가 거짓 가르침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기가 막힌 죄악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는 울고 불고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데도 정말 기가 막힌 죄악의 모습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회개 없이.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이렇게 연병이 임하고 있는 가운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침소로 데리고 들어가 행음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는 모압이고 미디안이고 사실 모압과 미디안은 같은 걸로 우리가 같은 한 족속으로 보면 돼요. 상관없이 이방여인과 음행하기 위해 모든 회중들이 보고 있는데 모세도 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도 아무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자기 침소에 데리고 들어가 행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압과 미디엄 한 통속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처소에 갔던 것도 큰 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진에까지 캠프에까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음행을 했다는 거죠. 죄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었어요. 모압 여인과 한번 음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여지고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고 아무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나 죄의 수치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그렇게 안 하는 놈이 바보가 된 거죠. 죄를 잘라내지 않으니까 결국엔 온 이스라엘 교회가 모압 같은 곳이 되는 거고 미디안 같이 되고 세상처럼 되어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자라가니 속히 잘라내라 하셨던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죄가 자라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방금 읽은 그 25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당시 아론의 손자였고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이를 보고 분노하며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두고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남자의 장막에 들어가서 두 남자를 배를 찔러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해서 구약적인 현실이지만 백성들 앞에서 죄를 잘라낸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집행한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래서 연병이 그쳐요. 2만 4천 명이 그 당시에 연병으로 죽었는데 비느하스가 이렇게 교회에 징계를 내리지 않고 죽음으로써 그 둘을 출교시키지 않았다면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죽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행동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다. 거룩한 질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우상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죄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안에서. 구약적인 징계요 출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되는 것에서 건져냈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보통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희생제사가 드려져야 속죄가 이루어지죠. 희생제물이 죄인의 죄를 지고 대신 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세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가장 악한 죄인이 죽임을 당함으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속죄를 받듯이 그 죄의 심판에서 건져지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예전이 아니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런 모습이 일어나요. 죄인 중에 원흉인 아간이라는 자를 뽑아내서 제비뽑기를 뽑아 그 아간을 죽이고 심판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건져지는 속죄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두 죄인을 죽여 정당한 치리를 하여 하나님 교회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로써 온 이스라엘 교회의 죄를 속죄하여 심판에서 건져냈다는 것. 심판으로 가는 것에서 건져냈다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시고 이후에 이렇게 심판에서 건져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민수기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민수기의 사건을 가지고 그의 교회에 명하시기 전에 이 민수기의 사건이 알려주고 있는 바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완전히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잘라내시고 그죠? 참 비느하스가 가르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비느하스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집, 하나님 교회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 마음으로 질투하신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죄인을 창으로 찔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를 잘라내고 이스라엘의 속죄를 이루었죠. 그리고 심판에서 건졌죠. 예수님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친히 자신이 자기 백성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장 악한 죄인처럼 죽임을 당함으로 죄를 달라내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십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음행한 죄를 지은 두 남녀의 배를 찔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허리를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게 하시며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마치 가장 죄인 중에 원흉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처럼? 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남자처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건져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서. 따라서 제사장 비느하스는 잠시 연병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자신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 우리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비느하스가 가르쳤던 참 제사장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라 명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누구 마음 품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여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죄를 잘라내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 교회는 제사장 교회예요.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교회. 늘 죄를 도말하며 살아가는 교회. 지금도 사단은 발람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여기저기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늘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으로 끊임없이 싸워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리치라고 하시고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까지 바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도 성도들도 죄와 거짓과 싸우라 명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 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거 어디에가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압 여인들과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세상과 벗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 안에 죄악된 현실을 가늠하는 여자들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그 죄와 세상과 가늠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신대요. 그걸 위해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죄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여 주셨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늘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며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고 죄를 잘라내며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개인의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가 올바른 말씀 안에서의 치리를 행하여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고 거짓에서 죄악에서 자라가는 것에서 교회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결국 구원 역사를 보면 모압과 미디안은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사라져요. 발람까지도 칼로써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속죄로 인해 발람의 계략이 깨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속죄로 사단의 계략이 깨지고요. 사단의 머리가 깨어져 심판을 받았고 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순결함과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셔서 예수님의 참 교회와 백성들은 천국에 분명히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뭐냐? 그날까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여하여 정말 질투하기까지 이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죄와 거짓을 물리치고 죄를 잘라내고 거짓에서 돌이키게 하여 우리 자신과 이 교회의 순결과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렇게 하여 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순결함과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그것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 중에 말씀 사역, 그리고 성례 사역, 예배 사역, 그리고 치리 사역이 있죠.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이 세 가지 사역을 더욱 잘 담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또 민수기에 주신 말씀으로 함께 연결하여 살펴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세상을 따라가려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늘 돌아보고 돌이키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미혹, 사단의 미혹을 늘 물리치게 해주시고 잠깐 죄에 빠졌을지라도 끊임없이 잘라내게 해주시고 또다시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때에 또다시 미혹되어 또다시 죄를 범할지라도 또다시 회개하고 또 돌이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나라 이루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맞이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순결함과 거룩함과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온 천국 제사장 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